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삶이 날마다 더욱 충만하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공유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각자의 메시지를 잘 새겨듣고 그리고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신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 우리의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심령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아바드의 사람들인데 이제 삶을 가꾸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삶을 가꾼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으신 아담, 첫사람에게 주신 그 소명의 표현입니다. 삶을 가꾸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가꾸는 사람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가꾸고 지키는 삶, 그리고 또 예배하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잘 자리 잡고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고 하는 그럼으로써 내 자신이 성장하는 그런 축복의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폈는데 오늘부터는 이 가꾸는 사람들, 아바드의 사람들의 삶에서 이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잘 정리가 되고 또 회복이 되고 또 성장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항상 새기셔야 할 그런 분명한 진리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 또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는 그 어떤 피조물에도 의미와 목적 없이 지으신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뜻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어주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내게 가까이 있는 것들로부터 묵상하고 관찰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겸허히 주님께 또 여쭙고 하면서 그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찾은 의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남들이 보기엔 뭐 어떨지 몰라도 나의 내면은 아주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적 충만,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하신 예수로 충만하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러한 그 의미를 찾고 누리는 그 진실한 아바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 주시는 그런 어떤 요구하시는 내적 자질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자질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새겨서 오늘 같이 곱씹고 그리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었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가 그 열매를 먹은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뭐 감사하고 또 좋은 말씀인 건 알겠지만 나는 나의 뜻과 나의 방식으로 버티고 그리고 나의 삶을 일구어 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행동적인 선언이기도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정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아담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는 하는데요. 그 신뢰가 그냥 내 뜻대로의 신뢰죠. 온전한 신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뜻이 더 중요해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나의 계획이 더 중요하고 나의 목표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제가 때로는 듣겠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듣지는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담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즉시 깨닫고 그리고 많은 이제 뭐 그 부작용들이 일어난 후였지만 그러나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회복의 길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그 선택했던 그 경험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을 잡아 끄는 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펜스가 있는데 구멍이 나 있고 이 구멍을 들여다보지 마시오 하면은 이제 다 안 들여다보면 다 그냥 다 지나가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딱 그것을 들여다봐요. 근데 그 들여다보는 눈이 굉장히 호기심 어리고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는 그 사람들은 또 그것을 따라해요. 그래서 또 다 같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여튼 들여다봐요. 그렇게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섣부른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재미있고 매력 있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내가 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굉장히 끌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면 이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만 남아있는 줄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변질된 것이죠. 원래 변질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물론 그것이 일그러져 있지만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될 여지가 아직도 충분한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이 또 신앙이 어떻게 가꾸어지고 어떤 방향을 잡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 회복이 되지 않고 더 악화의 길로 가게 되느냐라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담이 보여준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보겠다는 그 소망과 의지가 마음속에 침투해서 탁 물들인 그런 이 현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맑은 물에다가 아주 진한 잉크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그러면은 어쨌든 그것이 희석이 될지언정 쭉 색깔을 드러내며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퍼져있는 잉크 색깔을 어떻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이런 상태,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상태에 와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불능의 상태를 타락이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타락을 인간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지극히 큰 관심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기 시작할 텐데요. 이제 주로 성경의 인물들을 먼저 살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시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다음 주는 야곱,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말씀 집회니까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요셉,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안에서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각자 다른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다른 모양의 다른 어떤 형태의 삶을 살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원하셨던 내적 자질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정말 유명한 인물이죠.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아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브라함은 들어보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누구인지는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좀 가급적 좀 기초적인 것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좀 반복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물론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바벨탑 사건 이후로 완전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적막했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그 창조 때 가지셨던 목적과 그 계획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나 시작하세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일입니다. 그 일이 뭐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개입한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이제 그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누가 보아도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주 다소 길게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아주 믿음의 시조죠.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지금 수천 년째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고 영감을 주고 있고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죠. 옛 지명으로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거든요. 아들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믿음의 여정이 시작하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드리는데 그때가 이제 이삭이 그래도 몸집이 제법 크고 장성했을 나이다. 말기도 알아듣고 아버지와 대화가 통할 정도의 그런 나이다라고 본다면 유대인의 그런 어떤 시각에서 한 열 서너 살 또는 15살 이 정도는 좋게 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가 한 115세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모리아산에서 그 자기 아들을 드리는 그 믿음의 절정의 사건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뭐 이삭 장가 보내고 또 자기가 이제 또 뭐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또 아들도 낳고 뭐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75년, 예수님 믿고 나서 100년을 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75세에 부르심 받았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175 곱하기 7분의 3 해보십시오. 그럼 몇 살 정도 됩니까? 한 30대 후반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후반기도 아닙니다, 사실. 어쨌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이 사람 안에서 회복시키는가를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본을 따르는 것이 옳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람을 지은 목적을 이루는 길을 제대로 걷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중요한 것을 잃었는데 뭐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제 아브라함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자, 선악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그 말씀은 그것을 먹으면 육체적으로 죽는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끊어진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서먹해진다. 뭐 있는 듯 없는 듯 해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창조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았던 최애였던 그 아담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누가 가장 슬퍼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셨고 정말 바라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어떤 관계를 원하셨냐 하면 사랑을 기초로 하는 신뢰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아주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가 선택해. 이것은 와, 제가 선택해도 될까요? 이런 어떤 황송한 마음도 들고 영광스러운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택이라는 그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속으로는 이러셨죠. 내가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난 네가 날 진심으로 선택해 주기를 원해. 하나님 원하셨던 거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우리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너 자랐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다가 뭐 어떻게 되든지 이렇게 하지 않죠? 네가 언제든지 뭐 어렵거나 아니면은 기쁘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나를 찾아와 줬으면 좋겠어. 나와 함께 해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원하시면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랑은 말을 섞지 마세요. 아주 하나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인격을 참 사실 모독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래요. 사랑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성립할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상대가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가 선택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다가 내 희생이 필요할 때가 오면 내가 기꺼이 희생까지도 해주는 그런 그것을 선택하는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예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조종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것만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사랑의 그 정말 고귀함 그리고 최고의 그 가치를 아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변질시켜버리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를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나는 이것저것 기웃거리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또 유혹에 빠져들게 하시고 이렇게 하실까 하는 것은 그냥 인생에 한 번 정도 해보는 걸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그런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구차해요. 인간의 인간됨을 손상시켜요. 인간의 이 자긍심과 이 자부심을 땅에 떨어뜨려요. 그게 사실 그게 속상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시원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그 열매를 멀리함으로써 나의 인생, 아담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외의 모든 방법으로 훨씬 더 행복해지고 훨씬 더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열매를 먹은 사건은 날로 깊어져야 할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한 거죠. 이 한번 금이 가고 나니까 그 후에 내면의 후폭풍이 막 감당 못할 정도로 밀어닥칩니다. 성경에 나오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피했고 그리고 핑계를 댔습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후회도 있었을 거고 아 이런 상황이 다 싫은 그런 혐오감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아 이게 끝인가? 하는 그런 절망도 있었을 거고 난 안 되는구나 하는 무력감 그리고 불안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이 나의 내적인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 것입니까? 나의 정신적인 이 상태를 얼마나 정말 바닥에 내다 꽂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과의 신뢰에 금이 간 한 사건이 이런 후폭풍을 몰아치게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구나. 이것을 정말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한 가지 창조의 원리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오늘 문맥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인생과 세상에는 바르게 신뢰해야 할 대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는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인 이상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해야 할 아주 중차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안에서 어떻게 이 신뢰를 회복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시던 분인지 아세요? 그 이방 땅에서 이방 신들 그 조각 형상 만들어서 비즈니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의 아들 아브라함을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집안에서 좀 영향력이 있긴 했나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이었죠. 이 사람이 75세 이후에 정말 그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가장 값진 인생의 가치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서서 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가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여기는 경외하는 게라는 말이 더 훨씬 더 포괄적이고 맞습니다.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 듣기에 참 이렇게 뭐 조금 그 거룩한 그 긴장이 있고 한 그런 상태를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그냥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두려움과 이렇게 믹스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두려움의 수준은 아닙니다.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네가 나를 이토록 신뢰하니까 내가 너무나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이제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도록 너에게 한 모든 약속을 내가 이루어줄 거야. 하고 이제는 맹세까지 하시게 된 겁니다. 맹세.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부라서 그 상대인 우리가 안 듣고 막 이렇게 모른 척하고 뭐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그 약속은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시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그 시쳇말로 깽판을 쳐도 하나님이 이루어내세요. 그렇게 맹세를 받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아니 자기 삶을 막 살라 그래도 안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손해인 줄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맹세할 대상을 끝까지 잘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그 시험의 정상을 딱 탈환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맹세하시는 이 정말 귀한 장면이 오늘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믿음 없는 행동도 많이 했거든요. 그것이 다 우리가 겪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죠. 12장에 보면은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먹을 걸 구하려고.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세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하면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누이라고 합시다. 누이. 이렇게 하면서 서로 또 협정을 맺어요. 아내랑. 또 아내가 또 예스 해줬어요. 정말 너그러운 아내죠.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창세기 20장 가면 아비멜렉과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거든요. 내 누이다, 누이. 그러면서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쪼잔한 남자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16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했는데 계속 안 주시고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이제 막 맨날 우울해하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사라가 차라리 내 종이랑 같이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낳으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부인의 뜻이라면 이러면서 또 이스마엘을 또 낳아요. 믿음 없어 보이는 행동을 정말 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없는 행동만 또 한 건 아니에요. 믿음과 용기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 거예요. 조카 롯에게 양보해서 목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이렇게 배려해주고 또 롯이 전쟁통에 이제 잡혀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사병 고작 318명 데리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완전히 적군을 완전히 다 그냥 몰살을 시켜버리는 일도 해요. 그때는 연합군이었거든요. 그 부족들의 연합군. 그랬는데 이 사람이 승리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또 중보자로 또 서요. 용감하게. 그래서 하나님 정말 말씀드리기 정말 황송하지만 의인이 10명이라도 없으면은 그 성을 정말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탄원도 하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용기 있게 행동을 했던 것은 전부 다 자기 조카 롯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을 붙여주신 것은 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굉장한 또 하나님의 또 섭리였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세 번이나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세 가지 다 말씀드려 볼게요. 간략하게.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들 안 주신다고 이제 투덜거릴 때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너와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후손을 내가 허락해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의로운 자녀야 라고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 믿은 것이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믿어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 보면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능의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시니까 또 그거를 믿었어요. 아니 자녀를 생산하기에는 죽은 것 같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아들을 내신다고?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싹 텄던 것이죠. 죽었는데 생명이 나와요? 이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면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의 역사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차원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뒤늦게 가서는 부활시켜주시는구나. 역사의 주인공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나처럼 이렇게 재수가 좋으면은 아들을 늙어서도 낳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죽은 것 같은 몸에서도 생명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부활의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의롭다함을 받는 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 나와요. 자기 아들 이제 그 더 뒤죠. 후에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니까 잠시 고민하다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22장 앞서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딱 들이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딱 멈추게 하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너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니 내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정말 신뢰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는 너에게 큰 복을 내려주고 그리고 너의 모든 후손들, 자손들이 덕을 입어서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야. 제 성경 옆에 이렇게 보면요. Amen. This came true to me. 저한테도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정말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same to you too.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일어난 일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굉장한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남다른 도덕성을 가졌거나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의로운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켰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완전히 승화시켜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실질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의로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할 때 주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얘기할 때 법정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죄 없는 사람으로 선언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판장 앞에서도 세상 밖에 나가서도 나는 죄 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는 거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법정적인 개념 외에도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를 잘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할 성품과 태도를 충실하게 이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제 관계를 가졌으면은 서로 간에 그 관계를 잘 가꾸고 지키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행해야 할 그런 성품과 또 어떤 의무를 잘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할 때가 오면 희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네 관계를 잘 지켜가는 그 측면, 인격의 측면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속을 관계 속에서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을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그런 성품과 그리고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저거는 진리의 말씀이다. 또 선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드리는 그 믿음의 증명을 자기 삶 속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신뢰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신뢰라는 말 할 때, 이게 한문인데요. 뢰가 의뢰할 뢰자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의뢰할 뢰. 이 뢰의 이 글자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의지한다. 그러니까 신은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의지한다. 또 힘입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고 힘입는다. 또 믿도 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고 얻는다. 나는 그 신뢰의 대상으로부터 얻는다. 또 버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안 적었습니다. 믿고 버틴다. 어떤 난관이 오고 고통이 오든 난 버틴다.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정말 강렬하지만 아름다운 의미가 여기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했고 또 믿고 힘이 없고 또 믿고 얻었어요. 얻은 게 뭐냐면 이삭을 다시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은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은 내가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이것은 제가 뭐 어디서 해석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교환 올 때까지 기다리시든지요. 그래서 다시 살려서라도 돌려주실 것이다. 자,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은 정말 우리 그냥 보통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차원에서 믿는 믿음이 아니죠. 얼마나 소중한 부활의 신앙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온 8장 56절인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자 이제 부활의 영광의 온전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부활의 신앙을 완성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기뻐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놀라운 신앙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모리아에서 이 믿음의 이제 정상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은 삶의 한 걸음씩 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서먹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그 자기의 그 여정을 가꾸고 지켜온 아바디의 삶의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바디의 삶은 그냥 내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외형적인 측면에서 가꾸고 지키고 또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질 수 있죠.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러한 삶을 온전하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적인 자질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아담이 태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 라는 그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참으로 귀한 칭호가 붙은 사람이 된 것이죠. 앞으로 볼 성경 인물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아바디의 삶을 살아내면서 또 그것을 꽃피우기 위해서 내적인 자질의 성취를 이룬 측면을 우리가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한번 묵상을 쭉 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은 과연 정점이 어디였을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믿음의 정점을 찍었다면 야곱은 어디였을까? 좀 성경을 아신다면은 짐작가는 부분이 있으시죠? 아, 없으세요? 다음 주에 그럼 같이 또 보시도록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적 자질의 성취를 이룬 측면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굴곡 만나죠. 어려운 시험 또 문제들 많이 만나고 또 이거 너무 나의 힘으로는 버거운 일들도 참 많이 만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이런 내적인 자질들을 우리도 하나씩 도전받고 거기에 응하다 보면 그럼 우리도 충만한 아바디의 삶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삶이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태초 때 아담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저희들이 경이롭게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신뢰를 하되 너무나 부분적인 신뢰이고 또 왜곡된 신뢰이고 그래서 우리는 신뢰한다고 해도 또 그 신뢰를 또 신뢰받지 못하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이것을 얼마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